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6월 미국 실업률이 11.1%를 기록했습니다. 미 연방노동부가 2일 발표한 6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480만 개가 추가됐습니다. 이는 1939년 미국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망치는 일자리 300만 개 추가였습니다. 미국의 5월 실업률은 13.3%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식당이나 술집 같은 비필수 업종이 문을 닫을 때 해고된 사람들이 다시 고용되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는 술집이나 식당들이 부분적으로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미국 연방하원이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이 있는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1일 통과시켰습니다. 연방하원은 이 법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미 연방상원도 지난주에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었습니다. 법에 따라 미 하원과 상원은 단일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고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야 해당 법안이 발효됩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 연방하원이 이번 제재 법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른바 홍콩보안법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홍콩국가보안법은 홍콩 내 분란을 선동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행위를 최고 무기징역형에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 법의 집행을 위해 중국 정부는 홍콩에 상주기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발효된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감독할 기관에 책임자를 임명했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에릭 첸 전 홍콩 행정장관 행정실 주임을 홍콩 국가안보수호위원회 비서장에 임명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첸 비서장은 중국 정부와 협력해 홍콩 상황을 분석하고 홍콩 내 안보 관련 정책을 입안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1일 홍콩 시내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30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현재 경찰의 시위 진압이 강화되는 것을 두고 홍콩 주민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학자들은 새 법이 홍콩 경제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 안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압수했다고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CBP가 1일 밝혔습니다. 압수한 물품은 약 80만 달러치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회사가 만든 제품들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수용소 노동이나 강제노동을 통해 물건을 만드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사를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습니다. 미국은 그간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을 통해 만든 물품의 수입을 금지해왔습니다. 압류된 물품을 수입한 업체는 압류를 해제하려면 해당 물건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으로 이슬람교를 믿는 위구르인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미국 연방의회와 미국 정부는 중국 관리와 기관들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2일 남중국해에서 해상군사훈련을 실시한 중국에 항의했습니다.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파라솔 군도 주변 훈련이 베트남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며 중국과 아세안 관계에 해를 끼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베트남이 중국과 접촉했으며 훈련에 반대하는 외교 공문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베트남과 필리핀은 지난달 26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에서 군사활동 강화에 나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지중해 나토 작전 참여를 일시 중단한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터키가 리비아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나토의 지중해 내 대테러 작전인 해양 수호 작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6월 10일 리비아 근해에서 자국 호위함이 탄자니아 배를 검문하는 과정에서 이 배를 호위하던 터키 선박들이 자국 함정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금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올 상반기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2명, 2분기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요코다 메구미의 부친 사망을 애도하는 서한을 유족에게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대선 전 미북 추가 정상회담에 대한 바람을 밝혔지만 그 성사 가능성은 회의적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내다봤습니다.
I haven't heard anything new about a U.S. position on what the North needs to do, nor have I heard anything new.
오늘 북한 지역은 대부분이 구름 많이 끼겠지만 평안남도와 황해도, 강원도 지역은 오전에 맑겠고 새벽과 오후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50mm 정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이 10도, 평양 해주 신의주가 20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삼전이 22도, 중간 강계 2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5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220명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1일 공개한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국의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민은 2명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한 해 한 명도 입국하지 않았던 것에서 그나마 늘어난 겁니다. 지난 해는 탈북민들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정착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탈북민들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2006년 5월 처음으로 6명의 탈북 난민이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20명이 미국의 난민 자격으로 정착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08년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7년이 2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 숫자는 급격히 줄었고 특히 2017년에는 단 한 명에 그치며 2018년에는 6명이 입국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중국을 거쳐 태국 등 제3국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전면 봉쇄된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탈북민들이 미국으로 오는 주요 통로인 태국에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심사기간이 너무 길고 복잡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서 VOA 취재 결과 지난 1월 10대 탈북민 한 명이 태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으며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정착했습니다.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은 탈북민이 난민 지위를 얻으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탈북 난민들은 정착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정도 매월 약간의 현금과 건강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VOA 뉴스 김한경입니다.
올해 2분기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민 수가 불과 12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 루트가 전면 봉쇄된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수가 모두 1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통일부가 분기별 탈북민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또 지난해 2분기에 기록한 320명과 비교했을 때 무려 96%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올해 1분기만 해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규모는 135명이었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탈북민 입국이 크게 줄어든 이유로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꼽았습니다.
12명으로 급감한 것은 보다 뭐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코로나 발생 이후 관련국들의 국경 폐쇄가 있었고 이로 인한 인원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입국 탈북민 숫자가 급감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탈북민 지원단체 북한인권 제3의 길 김희태 사무국장은 신종 코로나 때문에 북중 국경이 막힌 데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들어가는 루트 또한 봉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중국에 들어와 있던 탈북자들 중에서 한국행을 원하는 사람들이 중국 내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동하지 못했고 또 제3국에도 국경이 봉쇄되면서 예전보다 국경 넘기가 어려워지면서 그 탈북자들을 이동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브로커들의 활동이 지금 3개월째 중단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김 사무국장은 태국 북부 지역 이민국에 탈북민들이 수십 명 체류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로 한국으로 오기 위해 경유해야 하는 방콕으로 가지 못하고 발이 묶인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김 국장은 신종 코로나 사태가 호전되면서 중국 내 이동은 수월해졌지만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막힌 탓에 앞으로도 이 같은 병목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나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2분기 탈북민 규모의 감소폭이 매우 이례적이라며 중국 내 이동은 물론이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려는 북한 주민들의 시도 자체가 줄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t is worrisome because it means people in North Korea who may desire to leave because certainly the situation in North
매달 한국 내 탈북민들과 인터뷰 조사를 벌이고 있는 폴슨 소장은 생활고 때문에 북한을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신종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는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탈북민 감소는 북한 내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민 수는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2010년과 2011년 2,400명에서 2,700명 수준이었다가 점점 줄어 지난해에는 1,047명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도 국가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상화하면서 이제는 생존을 위해 탈북하는 생존형 탈북에서 가족 중 한 명 정도만 한국으로 탈북해 생활비를 송금하는 생활형 탈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90년대처럼 생존 때문에 탈북하지는 않거든요. 굶어 죽을까 봐 탈북하지 않고 그게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활형 탈북이라고 얘기하는데 2000년대 이후는 그러니까 그게 생존형 탈북하고 생활형 탈북하고 좀 구별해서 봐야 되고 생존형보다는 생활형 탈북자는 전체 숫자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김희태 사무국장도 신종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기 전에 이미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다며 이는 북한 내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탈북을 해야 할 경제적 동기가 약화된 때문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부친 사망을 애도하는 서한을 유족에게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납북자 문제가 미국과 일본의 주요 관심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납북 일본인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의 부친이자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구출운동에 앞장섰다가 최근 노환으로 사망한 요코타 시게루 씨의 부인에게 위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서한을 통해 나와 아내 멜라니아는 당신의 남편 시게루 씨가 별세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슬픔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7년 일본을 방문했을 때 시게루 씨 부부를 만난 것이 큰 영광이었다면서 딸 메구미와 재회하고 모든 납치 피해자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의 행방을 알아야 한다는 두 사람의 불굴의 결의에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의 지치지 않는 노력으로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가 일본과 미국에게 여전히 중요한 사안으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들인 다쿠야 씨와 데스야 씨와 함께 메구미를 집으로 데려오는 중요한 일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키에 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감사를 표하고 우리는 딸을 되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시게루 씨가 사망한 다음 날인 지난달 7일 행정부 고위관리가 냈던 성명을 참조하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고위관리는 우리는 시게루 씨의 별세 소식을 듣고 슬픔에 빠졌다며 수년간 그와 그의 가족은 그의 딸과 같이 납치된 일본인을 석방하기 위해 지치지 않게 노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그의 업적을 기리며 북한이 모든 납북자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작년 6월 납북자 아리모토 게이코의 부친인 아리모토 아키히로 씨에게 편지를 보내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7년과 2019년 두 번의 일본 방문 때에 메구미의 어머니 사키에 씨가 속한 납치 피해자 가족회와 면담했습니다. 2019년 5월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납치 문제는 매우 슬픈 얘기라며 납북 문제는 항상 내 머릿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납북 일본인들을 데려오기 위한 일본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arlier today I met for the second time with a group of Japanese families who have suffered the unthinkable heartbreak of having their loved ones abducted by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일본을 처음 방문했을 때에도 일본과 함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rime Minister Abe will work together very closely and see if we can bring them back to Japan where they want to be.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사례를 들어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간첩들에게 언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 일본 해변에서 13세 소녀를 납치하기도 했다며 이제는 모든 국가가 북한이 적대적 행위를 멈출 때까지 김정은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해 함께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납북자는 모두 17명입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지난 2002년 고이즈미 주니치로 당시 일본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송환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나머지 12명에 대해선 8명이 숨지고 4명은 아예 북한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대선 전에 미북 추가 정상회담에 대한 바람을 밝혔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성사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양측 모두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1월 미 대선 전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Domestic challenge caused by coronavirus, which has triggered huge unemployment and economic crisis, issue of social justice and racial justice. In this environment, simply no space.
윤 전 대표는 이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촉발된 실업사태와 경제 악화, 인종차별 반대 시위 등 재선을 앞두고 국내 문제를 둘러싼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전개된 이런 환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에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끼어넣을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미국과 북한 모두 정상회담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부는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열 수 있는 조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 또는 자랑거리로 내세울 만한 북한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is not going to make any concessions that Trump could trumpet as a victory for him. And he you know, just the fact of meeting with Kim Jong-un is now stale. So there's no benefit in it to.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더 이상 신선하지도 않을 뿐더러 트럼프 대통령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북한 역시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해도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haven't heard anything new about a U.S. position on what the North needs to do, nor have I heard anything new from the North about what they think they have already done. Why the North would want to get into a situation of
북한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관련해 뭔가 새로운 것을 듣거나 북한이 이미 무엇을 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으며 따라서 북한이 5개월 뒤에 사라질지도 모르는 미국 대통령과 왜 대화하려 하겠냐는 겁니다. 결국 북한은 미 대선 전까지는 큰 도발 없이 현 상황을 유지하며 지켜볼 것으로 갈루치 전 특사는 내다봤습니다. 윤 전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선거 이전에는 대미협상의 지렛대를 키우고 차기 대통령과 뭔가를 하는 것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I calculated that election they are better off doing something after the election, that is building leverage before the election so that they are better.
반면 미국 정상회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와 인종차별 반대 시위 등 국내 도전 과제를 덮을 방안을 찾고 있을 것이라며 그중 하나가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아니라는 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의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는 것도 그 준비 작업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rump saying to Pompeo, have Biegun go out and see what he can get. See if he can get a deal I can announce with pride.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통해 비건 부장관에게 북한으로부터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을지 파악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건 부장관의 방한 중 미북 접촉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비건 부장관의 방안은 북한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목적보다는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윤 전 대표는 비건 부장관과 북한 측 만남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인 비건 부장관이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비핵화 해법과 다른 것을 제공할 리 없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윤 전 대표는 북한은 부분적 조치를 취하면서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 하지만 미 행정부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 머물고 또 남북관계에도 다시 긴장이 조성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전격적인 돌파구가 마련될지 아니면 상황이 악화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을 박형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은 올 하반기 한반도 정세의 첫 가늠자입니다. 관건은 훈련 규모와 성격인데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고강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를 밝혔습니다.
This means tough, realistic training during the day and at night. On the ground and in the air. We must always be ready to fight tonight.
강도 높고 실질적인 훈련을 지상과 공중에서 해야 하며 오늘 밤에도 싸울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은 1년에 두 차례 실시하는 연합지휘소 훈련을 전반기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연기했습니다. 또 미북 대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지난해에는 병력 가동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만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미한 연합준비태세 유지 차원에서도 훈련을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 운용 능력 검증 평가를 위해 연합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남북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와중에 대규모 연합훈련이 불러올 북한의 반발이 한국 측엔 큰 부담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한 연합훈련을 북침 연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무력 시위로 대응해왔습니다. 최근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인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도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입니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새로운 전략무기, 핵 억제력 강화 등 군사 행동을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국방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레드라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고 추가 제재를 원하지 않는 만큼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도발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북한은 최근 대북전단 항의를 시작으로 통신선 차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대남 공세를 강화하며 추가 군사행동을 예고했지만 일단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로에 서 있는 남북관계 향배도 올 하반기 주목할 점입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 보건 협력을 시작으로 남북관계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달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남한이 남북관계를 미국의 농락물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한국이 특사 파견을 요청했지만 불순한 제의라서 거절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측에 손을 잡을지 분명치 않습니다. 정상회담을 포함해 미북 대화가 전격 재개된다면 한반도 정세에 가장 큰 분수령이 되겠지만 워싱턴과 서울에서는 일단 온도 차이가 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 29일 시간과 코로나 상황을 언급하며 11월 미 대선 전에 추가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probably unlikely between now and the U.S. election.
이튿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미 대선 전에 미북 정상회담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미 AP통신이 전격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북한의 10월 깜짝 선물 가능성에 대해 보도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핵 협상은 우선순위가 아니며 시간도 없다는 분석인데 반면 지지자에게 호소할 수 있다면 막판 거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 대통령 선거는 11월 3일 치러지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 미북 대화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또 대북 정책 소통 채널인 미한 워킹그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한 미국 측과의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미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에 대해서 청와대에 발표가 있었고 외교부로서는 외교부의 역할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0일 유럽연합 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가진 화상회담에서 미 대선 이전에 미북 간 다시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미북 대화는 정상회담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국무부, 외교부 등 다양한 레벨에서 미국과 이를 위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지난달 방미도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그러나 이 본부장이 최근 방미 때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미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논의했는지에 대해선 확인해 줄 게 없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강 장관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비건 부장관의 방한설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이번 달 고위급 인사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언제든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고 미북 대화가 재개된다면 유연한 입장으로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확인한 상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남북과 미북이 같이 가야 된다며 두 트랙이 선순환을 그리면서 서로를 견인하면서 가야 된다는 게 한국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 추진과 함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반도 상황 관리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추가 조치는 일단 멈춘 상태라며 한반도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굳건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 미북 간 대화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미국과의 대북정책 소통 채널인 미한 워킹그룹에 대해 상당히 유용하게 작동해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국 내 일각에서 미한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런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그 본부장의 방미 시 미측과 그런 좀 문제의식을 공유를 하고 어떻게 운영 방식을 개선을 함으로써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 대한 그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편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미북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통일부가 이와 관련해 북한과 소통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미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차관보가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을 지적했습니다. 포드 차관보는 지난달 30일 대량 살상무기 및 관련 물질 확산 방지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총회 모두 발언에서 화학무기 사용 금지 기준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슬람 무장단체 IS와 같은 테러리스트뿐 아니라 지난 몇 년간 다른 국가들도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고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리아와 러시아가 화학무기 금지 조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고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18년 2월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해 화학무기를 사용하거나 자국민에게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해온 것으로 결론을 냈다며 대북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조치는 2017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맹독성 신경작용제 VX로 암살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은 화학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유엔 안보리는 2004년 결의 1540호에서 회원국들이 핵과 화학무기, 생물무기 확산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의무화했습니다. 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 석대가 3년 만에 알래스카에 다시 배치됐습니다. 미군은 영내 동맹국들과의 훈련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알래스카의 전략적 이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30일 최근 B-52H 전략폭격기 3대가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에서 알래스카주 알슨 공군기지로 배치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7월 미국, 한국, 일본, 캐나다 등이 참가한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을 위해 배치된 이후 3년 만입니다. 미 태평양 공군은 이날 알슨 공군기지에 재배치된 B-52H 편대가 대북 억지력 강화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영내 동맹국과 동반자들과의 모든 훈련 기회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알슨 공군기지 소속 제354 전투비행대는 국방부 소속 최북단 전투비행대로 알래스카는 훈련 임무를 하기에 이상적인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들 B-52H 편대가 6월 14일부터 21일 사이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 항공자위대와 연합훈련 임무를 수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평양 공군은 B-52H의 알래스카주 재배치를 통해 동맹국 등과의 상호 운용성을 구축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B-52 B-52H는 사거리 1000km의 핵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 AGM-86B를 발사할 수 있고 기존의 재래식 폭격 임무도 가능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함께 미국의 핵 억지력 3축에 속하는 전략 자산입니다. 또한 급유 없이 15,000km를 비행할 수 있어 성층권의 요새로도 불립니다. 월레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VOA에 알래스카는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보다 한국에 매우 가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예를 들어 BOCBH 폭격기들이 괌에 영구주둔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배치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 세계 여러 장소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적이 이를 목표물로 삼으려는 노력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BOCBH 전략폭격기들의 알래스카 주둔은 곧 미국 본토 내 주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were to attack Eielson Air Force Base, the U.S. president would more than likely have to respond like any other part of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had been attacked. The regime would not survive.
알래스카 주둔은 미국령이나 한국 내 기지와 같은 해외 기지에 주둔하는 개념과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만일 북한이 아일슨 공군기지를 공격한다면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본토의 일부가 공격당했을 때처럼 대응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아일슨 공군기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힘 투사의 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배치된 전략자산은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어느 곳에도 출격할 수 있으며 기지에 함께 주둔 중인 공중급유기의 도움을 받아 인도태평양 역내 어떤 전략적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 전략사령부 캐런 싱어 언론공보 담당 장교는 30일 VOA에 국제적 안정과 안보 유지를 돕고 많은 다른 지역에서의 작전 지원을 통해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전략사령부의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이후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무역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양국 간 무역 규모가 전년도 대비 7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옌벤이 위치하고 있는 지리성과의 무역 감소폭이 랴오닝성 등 다른 지역보다 더 크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함자 기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북한과 중국이 무역을 통해 거래한 금액은 3억 1,388만 달러입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10억 2,631만 달러와 비교할 때 7억 달러 이상 혹은 약 70% 감소한 것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1월 말부터 국경을 봉쇄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북중 무역 급감 상황 속에서 특별히 더 주목되는 건 각 성별 무역 감소폭입니다. 특히 옌벤 조선족 자치주 등이 위치한 지린성과 북한 사이 무역 감소폭이 단둥 등에 있는 랴오닝성과의 감소폭보다 월등히 큰 점이 눈에 띕니다. 전체적인 무역 감소로 인해 랴오닝성은 올해 1월에서 5월 무역 총액이 약 1억 4,480만 달러로 전년도 3억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린성은 올해 2,906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도 1억 6,602만 달러의 약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중국의 전체 성 중 지린성은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북한의 대중 수출이 가장 많이 이뤄진 지역입니다. 이 기간 지린성으로의 수출액은 6,100만 달러로 랴오닝성의 1,953만 달러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기간 지린성으로의 수출액은 962만 달러, 그리고 랴오닝성은 644만 달러로 둘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두 나라 무역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3월과 4월만을 놓고 본다면 랴오닝성으로의 수출액이 지린성을 앞질렀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상대적으로 여구의 가공 등 중국의 물건을 대신 생산해 수출하는 산업이 지린성에 더 몰려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y have large Korean populations, Jilin especially. So over time they've developed a lot of little factories that do business with North Korea. And these have been
지린성 옌벤 지역에는 조선족 인구가 많으며 이런 이유로 지난 10년간 작은 공장을 가동시키는 형태의 개인 사업이 많이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북한이 국경문을 닫은 이후 이런 형태의 사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지린성과 북한의 무역도 크게 감소했다고 브라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북한과 중국 무역에서 여괴 가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괴 가공은 북한이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 완제품 형태로 재수출하는 방식의 무역으로 국제사회 제재가 본격화된 이후 북한은 비제재품인 손목시계와 가발, 신발 등을 이런 방식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의 여괴 가공을 통한 대중 수출액은 8,271만 달러로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약 40%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괴 가공 비중이 약 20%로 떨어지면서 또 다른 무역 형태인 국경 무역이 가장 많은 무역 형태가 됐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여괴 가공 무역의 감소와는 별도로 육로 통행만이 가능한 지린성과 달리 랴오닝성은 달엔항을 통한 선박 무역이 가능하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드러난 북중 무역 사이 또 다른 특징은 북한의 소비재 품목에 대한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가 가속화된 2018년 이후 대중 수출을 크게 줄였지만 소비재 품목을 중심으로 한 대중 수입의 감소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에서 5월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2억 9,500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9억 3,100만 달러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수입품 대부분은 공업용 플라스틱과 전력 등으로 일반적으로 북한이 수입해오던 곡물과 설탕, 담배 등 소비재 품목의 비중이 매우 낮았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5월 들어 밀가루와 설탕 등 일부 소비재 품목이 다시 수입품 목록에 등장했지만 여전히 예년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꼽히는 북한 기독교인들의 역사를 다룬 책 그루터기가 최근 한국에서 출간됐습니다. 저자인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북한 기독교인들을 7만여 명으로 추산하면서 혹독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기억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김병로 교수를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책 제목이 그루터기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예, 그루터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남은 그 나무에 남은 밑둥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 과거에 한 37만 명 정도가 됐던 그 기독교인들이 공산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서 교회를 다 떠나고 또 개별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는데 박해를 받아서 소멸된 이후에 남은 신앙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17년 동안 그런 그루터기 신앙인 가족과 여러 자료를 분석하면서 책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동기가 궁금합니다.
예, 지금 한국 교회가 매우 물질주의와 풍요로움 때문에 많이 이제 쇠락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랫동안 북한을 연구하면서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순교하고 추방당하고 정말 고통과 아픔을 너무 많이 겪고 북한의 교인들 또 교회가 완전히 소멸되어 가버렸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소식을 듣는다면 정말 그 아픔에 같이 동참하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또 변화받아서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북한의 과거 기독교인이 37만 명에 달했다고 하셨는데 북한 당국은 유엔에 1만 5천여 명의 북한 신도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인이 줄은 건가요?
뭐 북한의 혹독한 압박이고 탄압이죠. 주로 이제 세 갈래로 이렇게 탄압을 하긴 하나 한 부류는 이제 즉결 처형 투옥 이런 형태고 다수는 이제 추방이죠. 함경북도 지방으로 대대적인 추방. 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사람들은 추방당하지도 않고 투옥되지 않은 그냥 일반 감춰진 사람들은 그냥 잠적해버린 사람들로 많습니다.
그런 혹독한 탄압 상황 속에 살아남은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3대 자녀들에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신앙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녀들에게 이 신앙 얘기를 했을 때 자녀들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가족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만 신앙을 유지하고 가족에게 그 한마디도 전해줄 수 없는 정말 그 혹독한 상황 속에서 이제 신앙인들이 이제 사라져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이제 몇몇 가정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성인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몇몇 가정은 이제 어렸을 때 좀 위험을 무릅쓰고 얘기를 한 가정들도 있기는 하죠.
네. 북한 내 기독교인 수를 몇 명으로 추산하십니까?
여러 성교회도 만나보고 제 나름 또 평가도 해보면서 한 7만 명 정도 있지 않을까. 뭐 이거는 뭐 그냥 추측이 아니고 여러 자료들 근거로 해서 어떤 대략적인 추정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12,3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보다는 훨씬 많다고 볼 수 있고 또 일반 선교회에서 주장하는 뭐 몇십만 된다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인구학적으로만 보면 한 70만 명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많이 사라져서 어디 흔적도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7만 명이라는 것은 북한 안에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어느 정도 그루터기의 가족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한 7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탈북한 그루터기 신앙인 가족 10명을 심층 면담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요?
과거에 목사 가족 3명, 세 가족, 그다음에 장로 가족 네 가정, 평신도 가정 세 가정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즉결 처형이 되신 분도 있고 58년도까지 그냥 살아계시다가 58년도에 체포돼서 68년도에 감옥에서 사망하신 그런 가족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추방되기도 하고 대체적으로는 뭐 58년도에 중앙당 집중지도 그 이후에 전체 가족 그 종교인들을 분류하니까 45만 명이 되는데 그중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뭐 한 30여만 명 정도 됐겠죠. 20여만에서 30여만. 어쨌든 58년, 59년, 60년 그 즈음에 대대적인 추방이 이루어졌다는 것들도 열 가정을 인터뷰하면서 대체적으로 그 확인이 되고요.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 연맹과 칠골교회, 또 봉수교회는 순수교회가 아닌 대외 선전용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들도 그루터기의 일부로 보시나요?
네, 북한에 협력했던 가정이 하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가정은 그 손녀의 증언을 보니까 목사님이었던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던 모습 그리고 할머니가 피아노도 그 가정에는 있었다고 하는데 피아노를 치는데 나중에 보니까 찬송가 곡조인가 피아노를 치고 그것이 이제 78년 79년까지도 있었다는 그런 증언도 보면 그 북한에서 말하는 지상교회 봉수교회, 칠골교회 여기에 동원되신 분들 그리고 그쪽에서 일하시고 있는 분들의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북한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지상에서 나타난 칠골교회, 봉수교회나 이런 건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도 조금 신중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성경책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큰 불법인 북한 사회에서 신앙이 제대로 유지되고 또 전수될 수 있을까요?
지금 액티브하게 활동하시는 이런 그룹 말고 주로 이제 이분들이 강조하는 신앙이 하늘 신앙이에요. 하늘 신앙.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은 약간 거기에 예수와 관련된 신앙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랫동안 2대, 3대째 이렇게 쭉 접촉 없이 내려온 분들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도 하늘을 대고 빌어라. 하늘은 너희들 하늘은 듣고 있다. 다른 한 흐름은 좀 이렇게 윤리적인 실천, 그 강조를 되게 많이 남을 도와줘. 그리고 술, 담배 하지 마라. 그런 것이 이제 그 가정 안에서 흘러오는 윤리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대북 지원을 하거나 탈북민 돕는 단체들을 보면 기독교 신앙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루터기 신앙과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또 왜 그런가요?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고 어려운 자를 돕고 그런 것이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그 신앙의 가치로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북한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찾아가고 가서 먹여주고 또 거기다가 이제 영혼을 사랑하니까 이제 복음도 전해주고 막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겠죠. 특히 기독교인들은 과거에 이제 정말 1907년에 평양으로부터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또 이쪽에 와서 이렇게 부흥을 했으니 북녘에 대해서 우리가 빚진 자 심정으로서 좀 북한을 좀 섬기고 갚아야 된다 이런 마음들도 한편에 다 있죠.
한국에는 기독교인 천만 명을 비롯해 다양한 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루터기를 읽는 한국의 신앙인들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길 기대하십니까?
3대째 다 소멸돼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이런 가족들, 그 가족들은 얼마나 그 속에서 고통을 받고 아파했을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쫓고 좀 같이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이데올로기에 많이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독재라는 그 체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루터기를 어떻게 거기다 물을 주어서 살리고 싹이 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기에 초점을 더 맞출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네, 지금까지 북한 종교인들의 삶과 신앙의 궤적을 담은 책 그루터기를 펴낸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평안남도와 황해도 오전에 맑겠습니다. 오후에는 동쪽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소나기 오는 곳이 있습니다. 새벽에 소나기 내리는 곳은 양강, 원산, 함흥, 심포, 오후에는 내륙 지역 곳곳에 5에서 5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20도로 시작됩니다. 양덕 18도, 구성 19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8도 사이로 예보돼 있습니다. 자강도입니다. 희천 지역만 오전에 맑겠고 구성과 희천에 오후에 가끔 소나기 내립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18도, 강계 19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입니다. 오전에 대체로 맑겠고 오후에 사리원 지역에 구름이 많아지고 개성과 신계 한때 소나기 내립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20도, 사리원과 개성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 사이입니다. 강원도입니다. 평강 지역만 구름 많고 대체로 맑은 날씨지만 소나기 내립니다. 새벽에 원산과 평강, 오후에는 평강 지역에 소나기입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20도, 평강 18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7도입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입니다. 새벽에 함흥과 신포에 한때 소나기 내리겠고 오후에는 장진에 소나기 내립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대체로 많은 지역이 맑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9도, 장진은 13도로 떨어졌다가 22도까지 오르겠고 함흥은 27도가 낮 최고 기온입니다. 청진 아침 17도, 성진 김책 17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입니다. 양강도 구름 많고 삼지연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풍산 김영곤의 아침 최저는 11도, 삼지연 10도, 해산 15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풍산 김영곤 지역 그리고 삼지연이 22도, 해산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M 뉴스입니다. 6월 미국 실업률이 11.1%를 기록했습니다. 미 연방노동부가 2일 발표한 6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480만 개가 추가됐습니다. 이는 1939년 미국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망치는 300만 개 추가였습니다. 미국의 5월 실업률은 13.3%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식당이나 술집 같은 비필수 업종이 문을 닫을 때 해고된 사람들이 다시 고용되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 술집이나 식당들이 부분적으로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미국 연방 상원이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이 있는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1일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전날 하원이 만장일치로 승인한 이 법안을 역시 반대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해당 법안은 발효됩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 의회가 제재 법안을 승인한 것에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최근 이른바 홍콩 국가보안법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홍콩 내 분란을 선동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행위를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 법의 집행을 위해 중국 정부는 홍콩에 상주기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홍콩 국가보안법 발효를 두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그 세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발효된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감독할 기관에 책임자를 임명했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에릭 첸 전 홍콩 행정장관 행정실 주임을 홍콩 국가안보 수호위원회 비서장에 임명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첸 비서장은 중국 정부와 협력해 홍콩 상황을 분석하고 홍콩 내 안보 정책을 위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1일 홍콩 시내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30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현지 경찰의 시위 진압이 강화되는 것을 두고 홍콩 주민 사이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새 법이 홍콩 경제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홍콩은 그동안 세계 금융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 안에서 강제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압수했다고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 CBP가 1일 밝혔습니다. 압수한 물품은 약 80만 달러치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회사가 만든 제품들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수용소 노동이나 강제 노동을 통해 물건을 만드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사들을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습니다. 미국은 기존에 강제 노동이나 아동 노동을 통해 만든 물품의 수입을 금지해왔습니다. 압류된 물품을 수입한 업체는 압류를 해제하려면 해당 물건이 강제 노동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으로 이슬람교를 믿는 위구르인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베트남이 2일 남중국해에서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한 중국에게 항의했습니다.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파라셀 주변 훈련이 베트남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며 중국과 아세안 관계에 해를 끼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베트남이 중국과 접촉했으며 훈련에 반대하는 외교 공문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지중해 내 나토 작전 참여를 일시 중단한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터키가 리비아에 대한 무기 금수 조처를 위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나토의 지중해 내 대테러 작전인 해양 수호 작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중해에 접하고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리비아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6월 10일 리비아 근해에서 자국 해군 호위함이 탄자니아 선적대를 검문하는 과정에서 이 선박을 호위하던 터키 선박이 자국 함정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